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에서 방송해드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담에 나오신 분은 이혜왕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아, 저희들이 상담 방송을 할 때마다요, 12단계 회복에 대해서 늘 말하여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 12단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12단계의 역사적 배경과 중독증 회복에서 왜 회복 12단계가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간 중독증 회복 사역에 온 힘을 다하시는 것을 옆에서 제가 빌면서요. 그리고 애절한 상담 사연들을 받아보면서 중독증 회복 사역은 정말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을 저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회복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어려우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세요?
아, 예, 한번 해볼까요? 사실 그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소외시 되는 것처럼 중독자 회복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일 때가 많습니다. 중독 문제가 없는 일반 분들은 겨우 그 신문지상에 그 보도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예, 중독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의 그 중독 문제를 숨기시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서 중독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돕는 사람들도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들이 자신의 그 회복 체험을 이웃과 사회에 전달해 주지 않고 그렇다면 좋은데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는 중독자 가족이라는 그 인상을 염려해서 연락을 그 뚝끊는 경우가 많아요. 회복되시고 나서도. 그래서 항상 회복 사역은 처음 시작할 때도 외롭고 끝날 때도 외로워서. 네. 그 지난 4년간 그 회복 사역을 해왔는데도요. 항상 새로운 회복 가족들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에만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역과 또 아주 다른 어려운 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중독증 회복에 가장 잘 알려진 회복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그 중독증은 일반 질병과 같지만은 치료 방법은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일반 질병과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장님께서 먼저 그 소제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중독 환자 스스로 회복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주요 질병은 주로 의사들이 수술을 하시고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가 되지만 중독증 회복은 주로 환자 본인의 노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복 방법도 상담자와 회복기관들은 중독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본인들이 문제를 인식시키고 회복 방법을 알려주고 또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반 질병보다 회복률도 저조하고 심지어는 쓰라린 재발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증 회복에서는 재발을 스승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중독증 회복은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어떤 분은 전화 오시면은 한 달만 되면 되냐, 몇 번만 가면 되냐는 생각하시는데요. 가족들은 얼핏 생각하시기에 중독자가 심리 상담을 받거나 병원 또는 회복기관에 참여하면 금방 다 나을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중독증은 수지심을 동반해서 가족이나 중독자들이 아주 다 망가져서 말기 암 환자 모양 손을 대기가 어려울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회복기관으로 나오시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복치료가 필요해지는데 회복을 시작하다가 많은 사례가 너무 많아서 참 그 마음이 안타까운 그 실정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회복은 중독으로 변화된 내적 변화와 생활 형태를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예, 어떤 분은 전화를 걸어서 몇 명이나 거기서 회복을 시켰느냐 이런 말씀 물어보시는데 어떤 중독증이든 약물을 하든 중독행위를 하든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생활태도 변화, 세 번째 삶이 망가지는 3단계를 거치어서 망가지기 때문에 이미 변화되었거나 망가진 그 사항들을 회복하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복 참여가 필요해집니다. 대개 회복은 제가 보기에 한 2년 내지 3년은 계속 하셔야지 온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간이네요.
예.
네 번째입니다. 가족 전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 가정에 그 중독자가 있게 되면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가 함께 피해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소위 가족 전체가 의존 증세를 그 코디펜던시를 보이게 되어서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자 스스로는 장기적으로 내적 변화와 생활 태도를 복귀시켜야 하며 가족들도 함께 회복해야 하므로 중독증 회복은 과거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되었고 입증된 회복 과정을 따라서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방송하기는 알코올 회복 몸에서 시작된 회복 12단계인 것입니다.
그럼 중독증 회복은 저희들이 회복 방송에서 소개하는 12단계 회복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중독증 회복이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언제이고 또 어떻게 회복 12단계가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중독증 회복 역사는 처음에 1935년도에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1930년대 초에 닥터 윌리엄 실크워스라는 분이 약 5만여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해 본 경험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은 나을 가망이 없는 병이다. 즉 hopeless disease라고 선언을 했어요. 못 고치겠다고. 그래서 그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회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은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 유명한 그 스위스의 정신심리가인 닥터 칼 정 같은 분은 알코올 환자들은 어떤 의료 또는 정신심리치료도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아주 드문 경우지만 영적인 각성이나 혹은 종교적인 그 체험으로 그 치료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점차 중독증 회복에 영적 각성에 대한 움직임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선교사님께서 체계적인 중독증 회복 역사는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금주령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금주령에 얽힌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 실은 그 한국에서도 금주령이 1733년 1월에 있었어요. 영조 때요.
네.
그래서 미국보다 오히려 187년 전에 이미 금주령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당시에 밀주 그 제조 단속이 얼마나 심히 엄격했던지 유교 사상의 그 상징적인 조상 제사상에다가 술을 대신에 냉수를 떠놓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경우도 있고
네.
미국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920년부터 1933년까지 14년간 금지령이 실시되었습니다. 원래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아닙니까? 근데 인디언들은 술이라는 것을 원래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1960년에 메이플라워가 허드슨 강가에 상륙했을 때 처음 인디언 주장에게 백인들이 위스키를 선물했어요. 이것이 미국 술 문화의 시초가 되었죠. 그 후에 인디언들은 그 한국 사람들은 뭐냐 무엇이든지 다 떨어질 때까지 서로 나눠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술이 선물이 들어오면 자연히 인디언 사회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졌어요. 술을 논아 먹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백인 개척자들도 흑인 노예들을 들여오면서부터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 술을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만연하게 됐고 급기야 1920년부터 14년간 금지령이 실시되게 됐죠.
조금 전에 그 선교사님께서 제가 정정해드릴게요. 그 메이플라워호가 허드슨 강가에 상륙했을 때를 1960년이라고 잘못 말씀하셨는데 1610년이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 금지령이 시행되는 동안 온갖 폭력과 밀조, 범죄 그리고 마약이 더 성행하게 되어갖고 사람들은 차라리 금지령 이전에 상태가 더 낫겠다고 믿게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금지령이 해제된 후에 캐나다와 유럽 주류 회사들이 대거 미국으로 진출해갖고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는 미국의 1200만 명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더 많습니다. 예, 35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 회복 모임이 1935년도 금지령이 끝난 바로 직후에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4년간의 금지령이 1933년에 끝이 났고요. 2년 뒤인 1935년에 알코올 회복 모임이 생겼다면 결국 금주령 기간에도 술을 많이 마셔서 금주령도 안 통했다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알코올 회복 모임이 형성되게 된 그 뒷이야기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그 초기 알코올 회복 모임의 공동 창시자들은 거의 부유층으로 당시 가능한 모든 그 의료, 정신, 심리 치료 같은 걸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수도 없이 그 재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편 그 당시에 스위스의 그 유명한 심리상담가였던 칼정이라는 분은 영적 각성이나 종교적인 체험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그 영향을 받아갖고 알코올 중독자의 그 로렌드라는 분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처음으로 크리스천 도덕적 삶이라는 크리스천 모럴 라이프라는 인도하는 그 옥스퍼드 그룹을 찾아갔어요, 이분이요.
아, 저도요. 옥스퍼드 그룹에서 그 주창한 5C 내용을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러셨군요.
네.
그 옥스퍼드 그룹은 1908년도에 시작되었고 변화된 삶, Changed Life를 추구했으며 이들이 주창한 5C는 이런 겁니다. Confidence, 첫째 신뢰심, 그 다음에 Confession, 참여하자, 그 다음에 Conviction, 잘못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Conversion,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자, 그 다음에 Continuance, 영적 생활을 계속하자, 이런 5개 단계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안내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안내사항을 점검하고 자신을 복원시키고 죄를 고백하자는 이런 5가지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옥스퍼드 그룹은 사람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수고비를 그 당시에도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초기에 알코올 회복 모임도 이런 원칙들을 많이 영향을 받아갖고 오늘날도 대부분의 회복 모임은 무료로 회복 모임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잠시 화제를 바꿔서요. 어떻게 해서 알코올 회복 모임 공동 창시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 싶은데요.
예, 이게 참 이런 걸 하나님의 그 주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빌 윌슨이라는 사람은 1935년도에 오하이오에 있는 알컨이라는 지역에 공구회사를 인수하기에 출장을 갔다가 거래가 실패되니까 화가 나니까 그날 저녁에 다시 심하게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방에서 일어난 그 빌은 다시 자기가 술을 입에 댄 데 대한 심한 자책감과 후회감에 휩싸였고 그 순간에 내가 병원도 다 다녀봤는데 알코올 중독자들 간에 대화로 술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착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그날 일어나서 중독자였던 닥터 밥 스미스라는 그 만났고 나중에 아예 밥 집에서 기거하면서 함께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다니면서 회복할 것을 권유했죠. 비록 6개월 동안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구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의 격려로다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회복 체험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터득한 그 성과의 감명을 받고 옥스퍼드 그룹의 영적 성장 원리를 알코올 회복 모임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빌이 갖게 되었죠.
네, 그 빌의 아내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 아내에 대해서도 아시는 점 있으세요?
예, 근데 그 이 아내분 얘기가 좀 유명한데요.
네.
오늘날 중독자 부인들께서도 이거 상당히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인은 메리스 루이스라는 그 여자분인데 1818년도에 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빌이 알코올 그 지역에서 6개월간 아무도 회복시키지 못한 나머지 아내에게 그 실망스러운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루이스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하고 당신이 다니는 동안에 결국 당신은 6개월 동안 술은 한 방울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 유명한 말로다가 남편을 격려시켜줬어요. 그래서 빌이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1934년에 술을 끊었어요. 그 사람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래서 부인은 1951년에 알코올 가족 회복 모임이라는 커다란 지금 기관을 또 창설했죠.
네, 부인이요.
네. 그래서 네. 오늘날도 이렇게 빌이 아내와 같이 가족들이 열심히 가정에서는 회복이 꼭 성공하는 사례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알코올 회복 모임의 12단계 회복 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요?
예,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옥스퍼드 그룹의 5개항 영적 운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술 끊고 사는 일부 알코올 중독자들 간에 입에서 입으로 이 옥스퍼드 그룹에 그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빌 윌슨도 워낙은 옥스퍼드 그룹에 가기 전에 맨하탄에 있는 그 타운 하십들에서 4차례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입원했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신불빛 영적 체험도 해갖고 자신의 그 영적 체험과 옥스퍼드 그룹의 5가지 영적 사항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빌과 밥 두 사람에 의해서 처음 1935년도에 시작된 알코올 회복 모임은 오늘날 전 세계에 9만 5천여 개 알코올 회복 모임이 있어요.
네.
그 연간 캐나다 세계 각지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약 200만 명이 지금 여기 회복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처음에 얼마 동안 옥스퍼드 그룹 안에서 같이 모임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분가를 안 하고.
네.
그러나 요즘에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 교회나 이런 데서 중독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어울리려고 하면 뭐 전염되는 것 같이 좀 그런다고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갖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옥스퍼드 그룹에서 탈퇴하게 되죠. 그래서 별도로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참여할 수 있는 알코올 회복 모임을 1935년도에 만든 겁니다.
네. 회복 12단계의 주요 골자와 얼마나 많은 회복기간에서 12단계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빌 윌슨이 옥스퍼드 그룹의 5개 영적 이론을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에 알맞게 그 전개해서 만든 것이 12단계 회복 이론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1단계부터 3단계는 중독증과 나 자신의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4단계부터 7단계는 나 자신의 도덕적 단점을 수긍해서 내적 변화를 이루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8단계부터 9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마지막 10단계, 12단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봉사해서 자기 자신의 회복을 성숙시켜서 도모하려는 그런 주요 골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회복 모임의 그 본을 따서 1953년도에는 마약 회복 모임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1957년에도 단두방 모임이 생겨났고, 1977년도에는 섹스 회복 모임이 됐는데, 현재 그 과식자 모임이나 금연 모임 모두가 약 73개 종류의 회복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들 모두가 약 41개 국어로다가 언어로다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12단계가. 그만큼 유명하죠. 그래서 모든 알코올 회복 모임의 12단계를 그 우리가 중독증 명칭만 바꿔서 해요. 그래서 도박하면 알코올 대신에 도박이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알코올 중독까지 포함해서 300여만 명이 지금 12단계 회복에 동참하고 있어서 중독증 회복 도구로 12단계 회복 원리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73개 종류의 회복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또 이게 과식자 모임이 있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뚱뚱하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다음에 또 너무 마른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
음식을 먹고 다시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이런 모임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자, 12단계 회복 이론을 적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문화와 가정 환경의 차이 때문에 12단계 회복 이론 적용은 여러 어려움이 그 있게 되죠.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 사회로다가 12단계 회복 이론을 기독교 사상과 옥스퍼드 그룹의 영적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그 완화하기 위해서 초기 알코올 회복 모임 창시자들은 하나님 갓 대신에 그레이트 파워, 위대한 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교포사회에서 영어권 자녀가 중독에 처했을 경우에 가정 문화는 온통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비록 영어권이라 하더라도 한국식 회복 모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면 치료를 받는 것을 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한인들은 참고 견디려는 경향 때문에 회복 그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영어권이라고 해도 한국식 회복 모임에 참여가 더 효과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에 자녀가 중독증에 빠졌다 그러면 부모하고 형제지간에 어떤 그 코릴레이션에서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네. 12단계 회복에서 과연 어떤 회복 도구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중독증 회복 도구로는 첫째 회복 동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12단계 회복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가족의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복 참여자와 회복 체험을 서로 나누는 것은 자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이는 실제 회복 모임에서 참석하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12단계 회복 원리는 회복자의 마음에 잘 전달되어 갖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일상생활을 적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12단계 회복 모임은 해도 12단계 회복 원리를 꾸준히 실시하는 모임은 별로 오늘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지금 회복 방송에서는 12단계 회복 원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마 이미 그 지난 시간부터 바이블 12단계를 우리가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12단계 회복 원리를 미국식 기독교식 12단계 원리를 한국적인 문화와 가정에 맞게 그리고 쉽게 한국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회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선교사님이 한번 시도해 보시죠.
글쎄요. 연연이 많으세요.
네, 늘 상담해서요. 중독 문제를 안 가족이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요. 12단계를 중심으로 볼 때 중독자 회복과 가족 회복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들이나 또는 남편이 중독자인 경우에 가족, 특히 어머님과 아내는 몇 년 동안 미장원도 한번 가보지 못하실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갖고 중독 행위를 막아보려고 눈물겨운 최선의 최선을 다하시지만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시게 되자 가족들도 좌절하시고 자살하실 생각을 하거나 함께 중독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제때 외부에 알아보지 못하셔서 중독증을 병으로 인식하지도 못하셨고 이럴 때 남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미리 알지 못하신 상태에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더욱 악화된 중독증 결과에 따른 좌절감 등은 가족들을 또 다른 정서적인 환대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하죠.
네. 가정에 중독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들은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예, 한마디로 중독자는요, 점점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중독 행위를 더 하는 데 반해서 가족들은 남편의 차 마일리지를 메모하시거나 지갑을 몰래 확인하시거나 조금만 늦게 귀가하면 수없이 전화를 걸고 옷 냄새를 맡으러 보시는 등 온갖 일로다가 중독자들을 통제하려고 하시며 이쯤 되면 가족도 환자가 되고 가족의 각종 간섭과 통제는 중독자에게 더욱 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서 중독자는 다시 중독행위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악순환이 진행되어서 가족들도 의존적인 코디펜던트가 되어서 회복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가족들도 가족 회복 모임에서 회복 12단계로 회복해라 하는 말씀이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73개 그룹에서 12단계 하듯이 네. 중독자나 가족도 12단계를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도구 중에 가족의 이해와 사랑은 중독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갚아주고 중독 행위를 눈감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중독증이 무엇이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가족들이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등을 이해하시고 중독자가 회복을 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지원해주며 가족 자신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 초기에 중독자 남편과 한두 번 회복 모임에 나왔다가 많은 아내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남편이 회복되어도 아내는 항상 또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되고 옛날과 같이 남편을 확인하고 통제하라고 하다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죠. 그래서 회복에 불균형, 언밸런스 리커버리가 생기게 되고 설령 남편이 중독 문제로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는 어떤 형태로든 회복을 하지 못하시면 이혼 후에도 그 생활에서도 불행과 불이익은 계속 당하시게 되며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혼을 하시더라도 부디 어떤 기간에도 회복을 한번 하시고 떠나십시오.
네. 그러니까 한번 그 방송이 나갔습니다만 최근 신경과학자들이 중독을 야기하는 뇌 그 세부 부분을 밝혀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중독증 회복의 변화 추세와 회복 12단계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그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던 1930년대 이전에도 유일한 회복 접근 방법은 요즘 그 회복으로 나오지 않는 가족 모양,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중독자로 하여금 술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말리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신건강 관련 치료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정신병으로 보고 치료하려고 시도를 무척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나을 가망이 없는 호플레스 케이스로 취급했던 것이고 그러나 1930년대부터 중독자들 서로가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회복 접근 알코올 회복 모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회복 12단계 이론은 지난 70여 년 동안 많은 중독자를 회복시켜서 그런 주축이 되어 왔어요. 근데 오늘날 중독 치료 상태는 마치 옛날과 같은 상황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에요. 대부분의 중독 치료자들은 온통 정신신경과학들이 최근에 발견하고 있는 것 같은 중독은 뇌의 생체학적 질병이므로 약물이나 백신이나 혹은 유전인자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그런 그 원인주의적, 그 환원주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죠.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12단계 회복이론을 그래서 경시가 될 수 있는데 회복은 아까 말씀드려도 상당 기간 동안에 중독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뇌로 하여금 중독 물체나 행위를 잊어버리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12단계 회복은 중독적인 생각을 영적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여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독 행위 중단 초기에 백신이나 약물 치료로 뇌의 화학 물질 균형 유지는 효과적일 것이지만은 특히 금단 증상에도 효과적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약물 치료가 단연간 중독 행위로 망가진 라이프 스타일, 생활 태도까지는 회복시킬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죠. 그래서 비록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 치료가 활발해진다 하더라도 12단계의 영적 회복은 계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방송 회복 과정 여러분, 이제 회복 12단계의 중요성과 회복 방법에 대해서 오늘 더 많이 아셨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방송되는 한인 중독증 회복선교센터의 회복방송 애청해 주시고요.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미였고요. 상담의 이혜왕 선교사님이셨습니다.